인간은 시간을 공간 개념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가령 여행지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는 것도 시간을 공간화하는 행위라고 하죠. 여행이라는 사적이고 특별한 시간을 한편만한 사진의 공간에 잡아두고 소유하려는 바람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철학에선 그것이 단 1초도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결국 나타내는 것은 인간의 무능함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도 시간을 붙잡을 수 없으니까요. 시간의 소중함 혹은 무서움을 알았을 때 대개는 너무 늦어버린 뒤입니다. 성장통이란 어쩌면 시간의 잔혹함을 깨닫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거꾸로 산다면 달라질까요? 스캇 피처럴드의 단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그런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어느 한순간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이 주어진 인생을 최대치로 누릴 수 있을까요? 혹여 그마저도 시간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면 최소한 시간과 화해하는 법을 가르쳐줄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6월 26일 화요일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영미문학관 문학편 북텔러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북 내레이터 케일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일린.
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때가 혹시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뭐 바꾸고 싶은 건 없고요. 너무 네. 행복했던 시절인 초등학교 1, 2, 3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를 다시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네, 그땐 정말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뛰어놀았거든요.
일전에 코에 땀 송송 배기는 얘기를 하셨던
맞습니다.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입니다. 승열 씨는 어떠세요? 다시 뭐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나요?
이게 이제 가능하다면요. 네. 저는 그냥 이 물음표에 남겨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갈지를 제가 결정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스위치가 있다면 딱 눌러져가지고요.
네.
그쪽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아봐야 하는 운명이구나라고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특이하네요.
스캇 피처럴드의 유쾌한 풍자 소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두 번째 감상 시간인데 뭐 시간 되돌리고 뭐 이런 무거운 얘기 좀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가벼운 풍자 속에는 시간의 방향을 거꾸로 해도 결국은 자연 법칙을 거스르지 못하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죠. 그 점이 또 이 작품을 통속 소설에서 벗어나서 고전으로 만들어준 것이고요.
그래서 영미문학관에서 이렇게 감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럼 감상 오늘 들어가기 전에 첫 음악 들을 거고요. 그 전에 잉글 퀴즈 내겠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좀 쉬워요. 어제 감상한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퀴즈고요. 벤자민은 소시적 이 대학에 입학했다가 큰 수모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이후에 하버드대에 들어가서 복수를 합니다. 벤자민이 수모를 당한 이 대학은 어느 대학일까요?
1번 노인대학, 2번 예일, 3번 방송통신대학.
예, 셋 다 훌륭한 대학입니다. 1번 노인대학, 2번 예일대학, 3번 방송통신대학. 정답과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세종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사진 미학의 거장 앙리 까르띠의 브레송전을 보실 수 있는 티켓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 주실 곳은요.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45 EBS 반디 게시판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으로는 EBS Underbar Inglit ENGLIT입니다. Celia Negard의 I Don't Wanna See You Cry 듣고 올게요. 생방송 영미문학관 화요일입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영미문학관은요. 홈페이지 메인 화면 보이는 라디오 기능을 이용하시면 생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영미문학관 다운받으시면요. 시간 관계없이 감상하실 수 있고요. 9205님께서 얼마 전에 이 작품 영화로 보고 감명받아서요. 원서로도 읽었습니다.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들으시는 거네요?
그러네요. 복습이 그렇게.
조한나님께서요. 정답은 2번 예일대학이라고 해주시면서 벤자민은 정말 똑똑했나 봐요. 뇌가 50대의 뇌라 공부하기 정말 힘들었을 텐데 저는 10대의 뇌를 가져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 뭐 암기 같은 건 10대의 뇌가 좀 더 유리할 것 같긴 하지만요.
네.
좀 이런 생각이 필요한 그런 학문에서는 50대의 뇌가 저는 훨씬 더 유리할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렇네요. 또 네. 그렇게 보니까.
김민지님께서 오늘은 집 근처 카페 노트북 가져와서 반디 들어왔어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마지막 시간이죠. 늘 집에서 듣다가 오늘은 나름 색다른 곳에서 영미문학관과 함께합니다. 아 이렇게 또 이동하시면서도 영미문학관 챙겨 들어주시니 고맙습니다. 김민지님.
근데 오늘이 화요일인데 왜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마지막 시간이죠?
그거 제가 알려드려야 아시겠죠?
네. 아, 그렇죠.
보통 저희가 한 작품을 3회에 걸쳐서 하잖아요.
맞아요.
알려드릴까 말까?
아, 알려주세요.
예, 저희 공개방송 지난주 토요일 날 했잖아요. 그것이 예. 이제 그냥 사라지지 않고요.
네.
저희가 또 내일 방송 그리고 모레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수목. 그러니까 벤자민 버튼은 사실 2회로 끝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류수련님께서요. 승렬님 시콘서트 게스트로 나오셨을 때 방송 들었는데 그때 절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자유로는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아.
누군가가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큰 버튼을 누른다면
네네.
순응하겠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함께하신 벤자민 버튼의 이야기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벤자민 버튼은 70세의 노인으로 태어났고요. 점점 젊어지는 희한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시간을 거꾸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모든 행동이 웃지 못할 해프닝의 연속이 되죠. 안락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며 하루를 보내고 싶은데 정작 그에게 주어진 것은 요람과 젖병입니다. 나이는 18살인데 몸은 환갑 노인이라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쫓겨나게 되었고요. 하지만 나름대로 조금씩 적응을 해나갑니다. 오늘 이야기는 1880년 벤자민 버튼은 20살 때 이렇게 시작할 거고요. 여전히 겉보기에는 50살로 보이는 중년 사내이고요. 그해 벤자민은 아버지의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또 사교계에 진출합니다. 그래서 또래 친구처럼 보이는 아버지와 함께 사교계 파티에 나가기 시작했죠. 8월의 어느 날 밤 아버지와 함께 근교의 별장 파티에 참석한 벤자민은 마차에서 내리는 한 젊은 여자를 본 순간 생전 처음 느끼는 감정과 마주합니다. 그것은 첫사랑의 감정이었죠. 아름다운 소녀의 이름은 Hildegard Moncrief, 남북전쟁의 영웅 Moncrief 대령의 딸이었습니다. 벤자민은 그녀에게 춤을 신청합니다. 소녀는 벤자민에게 물어보죠.
아까 그분이 선생님의 형님이시죠?
아이고, 소녀가 말하는 형이란 벤자민의 아버지였습니다.
'You and your brother got here just as we did, didn't you?' asked Hildegard, looking up at him with eyes that were like bright blue enamel. Benjamin hesitated. If she took him for his father's brother, would it be best to enlighten her? He remembered his experience at Yale, so he decided against it. It would be rude to contradict a lady. It would be criminal to mar this exquisite occasion with the grotesque story of his origin. Later, perhaps. So he nodded, smiled, listened, was happy. I like men of your age, Hildegard told him. Young boys are so idiotic. They tell me how much champagne they drink at college and how much money they lose playing cards. Men of your age know how to appreciate women. Benjamin felt himself on the verge of a proposal. With an effort, he choked back the impulse. You're just a romantic age, she continued. 50. 25 is too worldly wise. 30 is apt to be pale from overwork. 40 is the age of long stories that take a whole cigar to tell. 60 is too near 70. But 50 is the mellow age. I love 50. 50 seemed to Benjamin a glorious age. he longed passionately to be 50. I've always said, went on Hildegard, that I'd rather marry a man of 50 and be taken care of than many a man of 30 and take care of him. For Benjamin, the rest of the evening was bathed in a honey-colored mist. Hildegard gave him two more dances, and they discovered that they were marvelously in accord on all the questions of the day. She was to go driving with him on the following Sunday, and then they would discuss all these questions further.
벤자민은 자신의 생체 시계가 거꾸로 돈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아름다운 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전 선생님 나이 때 남자분을 좋아해요. 어린 남자들은 풋내기잖아요. 선생님 나이 때가 되어야 여자의 진가를 알아주죠.
벤자민에게 이보다 더 달콤한 말이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제 막 50살이 나이가 되신 거죠? 50살은 참 낭만적인 나이예요. 25살은 너무 속물적이에요. 30은 일 때문에 힘을 못 쓰죠. 40은 시가 한 대를 다 피울 만큼 사연이 많은 나이고요. 60은 60이면 거의 70이군요. 하지만 50은 원숙한 나이죠. 전 50살이 좋아요. 전 늘 말했어요. 30살 남자를 만나 뒤치다거리라 하느니 50살 남자를 만나 보살핌을 받고 싶다고요.
벤자민은 그날 밤 벌꽃빛 안개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벤자민과 힐데가르드는 결혼합니다. 둘의 결혼 소식은 볼티모어 시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별별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요새 말로 하면 벤자민의 신상이 완전히 털립니다. 하지만 벤자민과 힐데가르드는 꿋꿋했습니다. 꿈같은 신혼의 날들이 흘러갑니다. 벤자민은 승승장구의 길을 걷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가업을 탄탄하게 발전시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를 발견합니다.
벤자민 discovered that he was becoming more and more attracted by the gay side of life. It was typical of his growing enthusiasm for pleasure that he was the first man in the city of Baltimore to own and run an automobile. Meeting him on the street, his contemporaries would stare enviously at the picture he made of health and vitality. "He seems to grow younger every year," they would remark. And if old Roger Button, now 65 years old, had failed at first to give a proper welcome to his son, he atoned at last by bestowing on him what amounted to adulation. And here we come to an unpleasant subject, which it will be well to pass over as quickly as possible. There was only one thing that worried Benjamin Button. His wife had ceased to attract him. At that time, Hildegard was a woman of 35, with a son, Roscoe, 14 years old. In the early days of their marriage, Benjamin had worshipped her. But as the years passed, her honey-colored hair became an unexciting brown. The blue enamel of her eyes assumed the aspect of cheap crockery. Moreover, and most of all, she had become too settled in her ways, too placid, too content, too anemic in her excitements, and too sober in her taste. As a bride had been, she who had dragged Benjamin to dances and dinners, now conditions were reversed. She went out socially with him, but without enthusiasm, devoured already by that eternal inertia which comes to live with each of us one day and stays with us to the end. Benjamin's discontent waxed stronger. At the outbreak of the Spanish-American War in 1898, his home had for him so little charm that he decided to join the army.
벤자민은 예전과 다르게 인생의 쾌락적인 면에 더욱 끌리기 시작합니다. 날이 갈수록 젊어지는 육체와 정신으로선 당연했겠죠. 한때는 그를 원숭이 취급했던 볼티모어 사람들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스터 버튼 씨는 매년 점점 더 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젊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고민을 불러옵니다. 벤자민은 아내에 대한 매혹을 상실했거든요. 당시 힐데가르드는 35살이었고 둘 사이에는 14살 난 아들 라스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며 열정을 발견하던 나날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중년 부인으로서 삶에 안주한 헬더가드에게 벤자민은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깊이 실망했죠. 그는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이 발발하자 입대하는 것으로 현실에 대한 실망에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전쟁터에서도 벤자민은 영웅이 됩니다. 소령에서 중령으로 훈장까지 받고 퇴역한 그는 다시 볼티모어로 귀향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벤자민은 자기 방의 거울 앞에 섰다가 깜짝 놀라고 맙니다.
'Good Lord,'
he said aloud. The process was continuing. There was no doubt of it. He looked now like a man of 30. Instead of being delighted, he was uneasy. He was growing younger. He had hitherto hoped that once he reached a bodily age equivalent to his age in years, the grotesque phenomenon which had marked his birth would cease to function. He shuddered. His destiny seemed to him awful, incredible. When he came downstairs, Hildegard was waiting for him. She appeared annoyed, and he wondered if she had at last discovered that there was something amiss. It was with an effort to relieve the tension between them that he broached the matter at dinner in what he considered a delicate way.
Well,
he remarked lightly.
Everybody says I look younger than ever.
Hildegard regarded him with scorn. She sniffed. Do you think it's anything to boast about?
I'm not boasting,
he asserted uncomfortably. She sniffed again. The idea, she said, and after a moment, I should think you'd have enough pride to stop it.
How can I?
He demanded. I'm not going to argue with you, she retorted. But there's a right way of doing things and a wrong way. If you've made up your mind to be different from everybody else, I don't suppose I can stop you, but I really don't think it's very considerate.
But Hildegard, I can't help it.
You can too. You're simply stubborn. You think you don't want to be like anyone else. You always have been that way, and you always will be. But just think how it would be if everyone else looked at things as you do. What would the world be like? As this was an inane and unanswerable argument, Benjamin made no reply, and from that time on, a chasm began to widen between them.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벤자민은 너무나 놀라 저도 모르게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그는 전쟁 전보다 젊어져 있습니다. 이젠 30대의 청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쁨보다는 불안이 앞서는 것을 느낍니다. 멈추지 않고 거꾸로 흐르는 그의 시간이 그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상상하자 너무 끔찍해서 몸서리까지 쳐집니다. 그리고 벤자민과 힐데가드의 사이는 더욱 소원해집니다. 그리고 바야흐로 벤자민의 화려한 날이 시작됩니다. 거꾸로 흐르는 시간은 쾌락의 절정을 그에게 안겨줍니다. 그는 볼티모어의 파티란 파티는 다 찾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여자를 사귀기 시작합니다. 쾌락은 윤리와 이성을 넘어섰습니다. 얼마 후 벤자민은 갓 대학에 입학한 아들 라스코보다 더 젊어집니다. 아들에게 회사를 넘긴 후 곧바로 하버드에 입학합니다. 겉보기엔 20살로 보이는 그를 하버드가 마다할 리 있나요? 그리고 벤자민은 오래전에 예일대에서 겪은 굴욕에 대한 대복수전을 감행하기 시작합니다.
'He was admitted and almost immediately attained a prominent position in the class, partly because he seemed a little older than the other freshmen, whose average age was about 18.' But his success was largely due to the fact that in the football game with Yale, he played so brilliantly, with so much dash and with such a cold, remorseless anger, that he scored 7 touchdowns and 14 field goals for Harvard, and caused one entire 11 of Yale men to be carried singly from the field, unconscious. He was the most celebrated man in college. Strange to say, in his third or junior year, he was scarcely able to make the team. The coaches said that he had lost weight, and it seemed to the more observant among them that he was not quite as tall as before. He made no touchdowns, indeed, He was retained on the team chiefly in hope that his enormous reputation would bring terror and disorganization to the Yale team. In his senior year, he did not make the team at all. He had grown so slight and frail that one day he was taken by some sophomores for a freshman, an incident which humiliated him terribly. He became known as something of a prodigy, a senior who was surely no more than 16, and he was often shocked at the worldliness of some of his classmates. His studies seemed harder to him. He felt that they were too advanced.
Benjamin Button이 20살 되던 때, 몸은 70살이었던 해, 예일대에선 그를 미친 늙은이 취급을 하면서 입학을 허락하지 않았었죠. 이제 나이는 50살, 몸은 20살이 된 혈기왕성한 벤자민은 예일대학에 대한 복수전, 대복수전을 펼칩니다. 미식 축구선수가 된 그는 예일대와의 결전에서 냉혹하고 분노에 찬 공격으로 하버드의 승리를 안겨줍니다. 그의 공격을 받은 예일대 축구선수들은 의식 불명 상태로 들것에 실려 줄줄이 나갔습니다. 벤자민은 학교 최고의 스타가 됩니다. 그러나 3학년이 되면서 축구스타의 전성기도 막을 고합니다. 여전히 젊지만 체중도 줄어들고 키도 작아진 탓이었죠. 결국 졸업반이 되었을 때 그는 축구팀에서 제적을 당합니다. 뿐인가요? 이제 대학에선 그를 졸업생 취급하지 않습니다. 신입생, 심지어는 신동 취급을 할 뿐이었죠. 벤자민에게는 또 다른 굴욕이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대학 시절도 막을 내립니다. 이쯤에서 잠시 쉬겠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에요. 네. 대본이 안 올라왔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홈페이지에요?
네. 하지만 조금 전에 올라갔습니다. 네.
얼른 다운받으십시오.
네. 아유, 오늘 늦게 올라가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 올라왔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쉬겠습니다. 잉글리시 퀴즈도 한 번 더 내고요. 벤자민은 소싯적 이 대학에 입학했다가 큰 수모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이후에 하버드대에 들어가서 복수를 합니다. 벤자민이 들어간 이 대학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노인대학, 2번 예일대학, 3번 방송통신대학.
모두 훌륭한 대학들, 1번 노인대학, 2번 예일대학, 3번 방송통신대학. 정답과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세종미술관에서 전시 중인 사진미학의 거장 앙리 가르디의 브레송전을 보실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 주실 곳은 50원의 유료 문자 1045, 우물정 1045로 주시고요. EBS 반디 게시판,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으로는 EBS Underbar England, ENGLIT입니다. 댓글 미션, 어제부터 하고 있는 벤자민 버튼 편 댓글 미션 또 알려드릴게요. 노인으로 태어나서 아기로 죽을 운명인 당신, 짧게 인생 계획을 세워보세요.
네,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댓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저희가 뮤지엄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챗 베이커의 My Funny Valentine 듣고 올게요. 생방송 영미문학관 문학편 시간, 스콧 피츠제럴드의 단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감상하고 계십니다. 윤영기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인천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독학으로 공부한 지 언 30년이 넘지만 능통하지 못하여서 항상 고민입니다. EBS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모쪼록 건강들 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좋은 사연 주셨습니다.
네.
30년 동안 이렇게 끈기를 가지시고 공부를 계속 이어나가시는 모습이 존경스럽네요.
진짜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네.
이렇게 또 문학작품도 영어 원문으로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언젠가는 다 편안하게 들릴 날이 금방 오실 거예요.
지도 새도 모르게.
그렇죠. 맞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윤영기님.
화이팅입니다.
강민경님께서요, 피츠제럴드가 이렇게 매력적인 작가인 줄 몰랐습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이 여름이 가기 전에 꼭 다시 읽어보고 싶습니다.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몇 년 전 데이비 핀처 감독 영화를 접했습니다. 젊은 브래드 피트의 외모가 리바이벌 된 순간 후덜덜, 그래 이렇게 잘생겼었지라고 새삼스럽게 기억해냈답니다. 그렇죠. 근데 영화하고는 이 내용이 조금 다르죠?
예, 어제 저희가 설명 잠깐 드렸었는데요. 원작이랑은 네. 좀 많이 각색된 그런 영화 버전이죠.
네. 네. 아, 저도 이 피츠제럴드 진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고요. 브래드 피트 잘생겼죠.
네.
특히 노인으로 나왔다가 확 변하니 얼마나 더 잘생겨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전은경님께서요. 브래드 피트 승연 오빠처럼 멋지군요. 라고 나오는데 그럼 두 분이 닮았다는 말일까요?
전은경님은 늘 제 칭찬을 해주십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이지영님께서 벤자민 버튼 영화 봤는데요. 나이와 몸의 균형은 안 맞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사랑도 정열적으로 하죠. 사랑은 정열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사연 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들. 이야기는 벤자민 버튼이 대학을 졸업한 1914년으로 갑니다. 고향에 돌아온 벤자민은 아들 라스코와 함께 살게 되죠. 아내는 이미 고향을 떠나서 먼 이탈리아에서 살고 있었죠.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가 영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젊다 못해 사춘기 소년처럼 보이는 아버지. 행동이나 태도 역시 철부지 소년 같은 아버지가 짜증이 났죠. 벤자민은 그런 아들에게 예비 학교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세이.
He said to Roscoe one day,
I've told you over and over that I want to go to prep school.
Well, go then, replied Roscoe shortly. The matter was distasteful to him, and he wished to avoid a discussion.
I can't go alone,
said Benjamin helplessly.
You'll have to enter me and take me up there.
I haven't got time, declared Roscoe abruptly. His eyes narrowed and he looked uneasily at his father.
As a matter of fact, he added, you'd better not go on with this business much longer. You better pull up short. You better...
He paused and his face crimsoned as he sought for words.
You better turn right around and start back the other way. This has gone too far to be a joke. It isn't funny any longer. You behave yourself.
Benjamin looked at him on the verge of tears.
And another thing, continued Roscoe. When visitors are in the house, I want you to call me Uncle, not Roscoe. But Uncle, do you understand? It looks absurd for a boy of 15 to call me by my first name. Perhaps you'd better call me Uncle all the time, so you'll get used to it.
With a harsh look at his father, Roscoe turned away.
라스코, 내가 예비학교를 갈까 하거든?
가시던가요. 마음대로 하세요.
혼자선 못 가. 네가 입학시켜주고 데려다 줘야지.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어요. 근데 뭐라고요? 예비학교? 이쯤 하셨으면 이제 뒤로 돌아오셔야죠. 왜 혼자서 거꾸로 사시는 거냐고요. 웃기지도 않는다고요. 제발 처신 좀 똑바로 하세요.
벤자민은 눈물이 글썽글썽해집니다. 하지만 라스코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손님들이 오면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그냥 삼촌이라고 부르세요. 아시겠어요?
이제는 완연한 소년이 된 아버지에게 아들은 그렇게 경고합니다. 벤자민은 또 한 번 전쟁을 생각하죠. 이런 상황을 모면하는 데에는 전쟁만한 게 없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징집 캠프로 가자마자 쫓겨나고 맙니다. 이틀 후 벤자민은 엉엉 울면서 화가 난 라스코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옵니다. 1920년에 라스코 버튼의 첫째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파티에서 손님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합니다.
In 1920, Roscoe Button's first child was born. During the attendant festivities, however, no one thought it the thing to mention that the little grubby boy, apparently about 10 years of age, who played around the house with lead soldiers and a miniature circus, was the new baby's own grandfather. No one disliked the little boy whose fresh, cheerful face was crossed with just a hint of sadness. But to Roscoe Button, his presence was a source of torment. In the idiom of his generation, Roscoe did not consider the matter efficient. It seemed to him that his father, in refusing to look 60, had not behaved like a red-blooded he-man. This was Roscoe's favorite expression, but in a curious and perverse manner. Indeed, to think about the matter for as much as a half an hour drove him to the edge of insanity. Roscoe believed that live wires should keep young, but carrying it out on such a scale was inefficient. And there Roscoe rested. 5 years later, Roscoe's little boy had grown old enough to play childish games with little Benjamin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same nurse. Roscoe took them both to kindergarten on the same day, and Benjamin found that playing with little strips of colored paper, making mats and chains and curious and beautiful designs, was the most fascinating game in the world. Once he was bad and had to stand in the corner, then he cried. But for the most part, there were gay hours in the cheerful room, with the sunlight coming in the windows and Miss Bailey's kind hand resting for a moment now and then in his tousled hair.
어린 아기를 돌봐주며 함께 놀고 있는 10살 난 소년이 바로 그 아기의 할아버지 벤자민 버튼이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5년 후, 라스코의 아들은 5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할아버지 벤자민도 손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죠. 라스코는 아들과 아버지 둘 모두를 데리고 유치원을 다닙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꼬마가 된 벤자민은 더 이상 인생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자를 쫓아다니지도 전쟁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색종이 공작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러갑니다. 라스코의 아들이자 벤자민의 손자는 1학년이 되었지만 벤자민은 그대로 유치원에 남아있습니다.
Roscoe's son moved up into the first grade after a year, but Benjamin stayed on in the kindergarten. He was very happy. Sometimes when other tots talked about what they would do when they grew up, a shadow would cross his little face as if in a dim, childish way. He realized that those were things in which he was never to share. The days flowed on in monotonous content. He went back a third year to the kindergarten, but he was too little now to understand what the bright, shining strips of paper were for. He cried because the other boys were bigger than he, and he was afraid of them. The teacher talked to him, but though he tried to understand, he could not understand at all. He was taken from the kindergarten. His nurse Nana, in her starched gingham dress, became the center of his tiny world. On bright days, they walked in the park. Nana would point at a great gray monster and say, "Elephant!" And Benjamin would say it after her. And when he was being undressed for bed that night, he would say it over and over aloud to her.
"Elephant! Elephant! Elephant."
Sometimes Nana let him jump on the bed, which was fun, because if you sat down exactly right, it would bounce you up on your feet again. And if you said, "Ah," for a long time while you jumped, you got a very pleasing broken vocal effect. He loved to take a big cane from the hat rack and go around hitting chairs and tables with it and saying,
"Fight, fight, fight!"
유치원을 다니는 꼬마 벤자민은 단순하고도 완전한 행복을 누립니다. 가끔 유치원의 다른 애들이 이 다음에 커서 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할 때면은 표정이 어두워지긴 했죠. 하지만 자신은 그런 것을 누릴 수 없음을, 아니 이미 누렸음을 의식하는 눈치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벤자민은 또 한 번, 그리고 마지막 변화를 받아들입니다. 이제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의 아기가 된 것이죠. 결국 유치원에도 있을 수 없게 된 그를 이제 유모 나나가 보살피게 됩니다. 나나는 벤자민의 작게 쪼그라진 몸과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유모가 가르쳐주는 단어조차 제대로 발음할 수 없게 된 어린 벤자민. 다행인지 모르지만 그런 것을 슬퍼할 만한 정신적 능력도 없어진 뒤였죠. 잠이 드는 순간에도 지나간 추억이 그를 힘겹게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There were no troublesome memories in his childish sleep. No token came to him of his brave days at college, of the glittering years when he flustered the hearts of many girls. There were only the white, safe walls of his crib, and Nana and a man who came to see him sometimes, and a great big orange ball that Nana pointed at just before his twilight bed hour and called sun. When the sun went, his eyes were sleepy. There were no dreams, no dreams to haunt him. The past, the wild charge at the head of his men up San Juan Hill, the first years of his marriage when he worked late into the summer dusk down in the busy city for young Hildegard, whom he loved. The days before that when he sat smoking far into the night in the gloomy old button house on Monroe Street with his grandfather. All these had faded like unsubstantial dreams from his mind, as though they had never been. He did not remember. He did not remember clearly whether the milk was warm or cool at his last feeding, or how the days passed. There was only his crib and Nana's familiar presence. And then he remembered nothing. When he was hungry, he cried. That was all. Through the noons and nights he breathed, and over him there were soft mumblings and murmurings that he scarcely heard, and faintly differentiated smells, and light and darkness. Then it was all dark, and his white crib and the dim faces that moved above him, and the warm, sweet aroma of the milk, faded out altogether from his mind.
모든 기억은 영아기의 단순한 의식 속에서 완전히 잊힌 지 오래입니다. 미식 축구 스타였던 대학 시절도, 사교계의 총화로 수많은 여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때도 그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의 오감과 의식을 채우는 것은 하얗고 안전한 요람의 벽, 가끔씩 그를 보러 오는 한 남자, 그리고 오렌지색 공처럼 보이는 태양이 전부입니다. 샌후안힐 고지에서 부하들을 선두 지휘하던 시절,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열심히 일하던 신혼 시절, 버튼 가문의 옛 저택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밤이 늦도록 담배를 피우던 시절, 거꾸로 흘러온 모든 시절이 남의 인생처럼 여겨집니다. 아니, 그마저도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이 어둠에 잠겨버립니다. 흰 요람에 누운 그의 위로 오가는 침침한 얼굴들, 따뜻하고 달콤한 우유의 향기,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서 하나씩 지워져 사라집니다. 망각에서 시작해서 망각으로 끝나는 인생, 시계를 거꾸로 돌려 살아봤지만 뭐 벤자민도 네. 별 수 없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갔습니다.
네,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그가 시간을 편집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좀 억울했을 것 같아요.
뭐 특히나 와이프나 뭐 아버지나 네.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았으니까 외로웠을 겁니다.
네. 네.
즐거우셨습니까? 이제 마쳤습니다. 인사 드릴 시간이네요. 자, 오늘의 잉글리시 퀴즈 정답 뭐죠?
네, 바로 2번 예일대학이었죠?
네, 정답은 2번 예일대학이고요. 정답 당첨자는 영미문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저희 선물 목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연 선물,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올림픽 홀 뮤즈 라이브 홀에서 공연되는 올림픽 공원 뮤즈 라이브 홀입니다. 제 콘서트, 이승열 콘서트에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 초대하겠습니다. 7월 11일 수요일 공연 보실 수 있는 공연 티켓이고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사진 미학의 거장 앙리 까르티의 브레송전,
두산 동아에서 앱 한 달 이용권과 프라임 영한영 사전 앱,
KT 올레스코에서 공연되는 Jazz in the City 토콘서트 관람권,
이달의 신간과 출판 트렌드를 전해주는 월간 출판저널,
마지막으로 프로포즈 전문 쇼핑몰 뮤잼에서 드리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선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첨자는 영미문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음악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내일 수요일과 목요일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방송 1, 2부가 방송될 거고요. 그리고 금, 토요일은 인물들 편이 방송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 어떤 작품으로 찾아뵙나요?
예, 여름 특집은 계속되고요. 러디아드 키플링의 고전입니다. 정글북 준비했습니다.
아, 그럼 저 또 동물 연기 해야 되는군요. 왜 웃으시죠?
아니요, 아닙니다. 저 그 상상은 못했거든요.
아, 열심히 준비해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이나 워싱턴의 굿바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북텔러 이승열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저는 북 내레이터 케일린이었습니다. 네, see you next week.
Bye.